중공업 지역 내 도심 유휴부지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용도 전환을 하자 아예.
지산도 지어야 되고 뭐 예. 공장도 일부 남겨야 되고 그런데 예. 공장은 무슨 21세기 서울에 무슨 공장이야.
아예 정부에서 세수가 확보됐으니까 그 돈으로 나오는 땅을 좀 쟁여놓고 필요하면 그걸로 그렇게 쟁여놓은 땅으로 개발 사업하자.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또 오늘도 재미있는 언더스탠딩 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아파트.
또요?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서울의 집값이 안정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100% 동의는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은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네. 서울에 뭐 땅이 어디 있어요? 네. 그 말도 맞죠? 네. 근데 땅이 왜 없어 있어? 라고 하는 몇 가지 아우 이걸 땅이라고 쳐야 돼? 라고 하는 것 중에 꽤 그래 이것도 땅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게 서울에 공장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외곽에 공장이 있었던 시절에는 외곽이었는데 네. 지금은 보니까 이건 외곽이 아니라 인서울이네라고 네. 하는 그런 이제 공장 지대가 네. 있는데 이거를 이제 행정구역으로는 준공업 지역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나 봐요. 네. 그러니까 가보면 이제 공장도 있고 뭐 철공소도 있고 뭐 이제 그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성수동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것들 그거 밀고 아파트 지어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괜찮아 보이는데 장순원 기자 네. 오늘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슬라이드 잠깐만 보여주시면 요즘에 그 말씀하신 대로 서울 도심에 이제 주택을 넣어야 된다는 게 많은데 땅이 없으니까 네. 좀 땅을 발굴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중에 네. 요즘에 좀 떠오르는 데가 준공업지라는 데입니다. 네. 어제 뭐 대통령 대토론회에서도 뭐 이런 얘기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 예전에 공장이 있던 지역인데 공장뿐만 아니라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이제 보완적으로 이제 갖춰져 있는 걸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서남권인가 보네요. 예, 이제 서울 아, 북쪽에도 있긴 하네요.
예, 서울 전체 면적이 한 3%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주로 여기 서남권에 한 80%가 좀 몰려 있고요. 네.
회색이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파란색이죠? 그건, 파란색.
예, 파란색.
진한 파란색.
파란색이고
회색은 그
구
파란색이 있는 구.
예, 맞습니다.
구를 표시해 놓은 거.
예. 이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주로 이제 단층에 공장용 건축물로 이루어진 기계나 뭐 금속 제조업 공장이 밀집된 지역인데 네. 이게 1960, 70년대까지는 그 규모가 꽤 컸어요. 네. 거의 87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컸는데 쭉 줄어오면서 지금은 한 20제곱킬로 정도 남아있는
공장 거죠. 없애고 다 네. 이제 상가나 뭐 빌딩 들어서고 이제 진짜 공장으로 남아있는 건 저렇다.
예. 뭐 사실 지금도 많이 이제 산업 기능은 잃었죠. 잃어가고 있고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서울 전체 중공업 지역 내 건축물 중에서 실제로 공장이나 뭐 창고 용도로 쓰는 거는 25%도 안 된대요. 거의 50% 이상은 주거용으로 쓰고
이미
있다.
오피스텔 이미 오피스텔 짓고 뭐 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 땅은 법적 용적률 한도는 400%거든요. 네. 이제 현재 그 건물이 이제 앉아 있는 용적률을 계산해 봤더니 한 187%?
그러니까, 200%도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한 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꽤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여기다가 게다가 집가도 싸고 상대적으로
공장들이니까 네. 예. 지점을 그러니까, 하고 위험하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항상 도심의 어떤 주택 공급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럼 항상 여기 땅을 뭐 주택을 넣어보자 뭐 구상만 계속 오래 되고 있긴 하고요.
제가 이런 막 옛날 그 구로공단 근처 뭐
맞습니다.
영등포 뭐 그런 데죠.
주로 아주 대표적으로 뭐 지금 여기 가까이 저기 물레동.
물레동
그다음에 구로 디지털 단지 그다음 저기 조금만 더 가면 공구상가들
영등포 공구상가
네, 네. 그런 데들 그다음에 이게 서울 북쪽 창동 쪽에도 조금 있고 거인데 대부분 서남권에 있고 네.
성수동에도 공장들도 있고
예 성수동은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이제 개발돼
대림창고 네. 이런 거 네.
중공업 지역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 주신 물레동이라든 영등포 쪽이긴데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이제 낮게 주변에 아파트들로 놓고 네.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고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죠.
아하.
예. 이렇게 생긴 거고 뭐 서울시에도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런 이제 낮은 건물들을 여기 도심에 모양도 좀 안 좋고 네. 사는데도 불편하고 공장들도 많이 외곽으로 빠지고 하니까 빈 공장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개발을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네. 뭐 대표적으로 아까 여기 잠깐 보여드렸던 이 물레동에 철공소 많이 모여 있는 여기에다가 이걸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실제로 한번 정비 사업을 해보자. 여기에 2013년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물레 역에서 별로 멀지 않네요. 네,
가깝습니다. 네. 네. 신도림역하고도 가깝고요. 근데 뭐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잘 작동이 안 돼요.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쪽 이쪽이 이제 물레 사가 같은 경우에도 한참 이 정비 사업의 갈등이 많이 빚어졌고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도 지금도 가보면 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합의 보고 네. 밀고 아파트 지으면 되겠구만. 네. 뭐 물론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그게 쉬운 건 아닌데 네. 보통 동네 뭐 연립 다가구 많은 동네에 재개발하는 거에 비해서 네. 특히 더 어려워요 여기가?
네,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고 봐야죠. 먼저 여기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준공업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준공업 지역에만 좀 적용이 되는 규제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 공장 지역에 이제 산업시설 의무 설치 규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장이 있던 자리에는 공장을 이제 밖으로 뺐더라도 네.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통으로 아파트만 다 지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전에 공장이 뭐 한 50% 이상 절반 이상 있었다 그 전 해당되는 구역의 면적의 공장이 네.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다 못 짓고 한 30% 정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걸 지어야 되는 의무 규정이 있어요.
왜 왜? 아 그 동네 공장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땅이 준 공업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공장
공장들 와서 공장 하세요라고 네. 영도를 지정해 놓은 땅인 건 맞죠.
네. 그리고 공장에선 공장은 이제 서울시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뭐 돈을 벌어다 주기도 하고
직장도 있을 수 있고
직장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기능을 제공하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기능을 하는 그 용지가 필요하고 뭐 현실적으로 이제 수도권은 왜 공장 총량제가 가동이 되잖아요.
아, 공장 들어올 데가 없지. 네. 새로 들어오려고 하면 민원도
만약에
많고 규제도
그,
많고.
예, 그걸 만약에 공장을 뺐어요. 그 기존에 있던 공장 부지를 빼고 뭐 저희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쓴다면 공장이 서울시 갖고 있는 공장의 총량 줄잖아요. 아. 네. 그럼 다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서울시도 여기를 이제 준공업 용지 땅으로 지정해 두고 공장의 어떤 기능을 가급적이면 명맥을 이어가고 싶은
서울에서
거죠.
아예 빼기는 좀 그렇다.
서울에서 제조업 깔끔한 제조업 같은 거 하려는 그런 일자리가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욕심부리는 거네요. 아파트도 지어야 돼, 공장도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땅 한 곳에서 아파트도 짓고 공장도 어떻게 유지해. 그러니 아파트를 왜 못 지어요? 그러면 공장 지어야 돼서. 그러면 뭐 붙지 못 짓는 거지 뭐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약간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것도 약간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오락가락하게 돼요.
그렇지 이건 가치관의 문제니까 공장은 공장으로 유지해야 일자리가 있지라고 해도 말 되고
네.
지금
공장이 문제인가
아파트가 네.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또 그게 우선이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지금 현재 규제가 중공업지역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 여기 이제 산업시설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수 없으니까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를 짓습니다. 근데 네. 아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요즘에 잘 팔리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네.
뭐 구로동이나 구로동이나 이런 데야 뭐 잘 팔리긴 합니다만. 네.
뭐 구로동도 잘 팔리긴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물레동 사가 정비구역인데 여기 위치도 좋아요. 이게 되게 좋은데 네. 여기에 이제 그 개발하게 되면서 원래 계획을 잡을 때 그 지식산업센터를 한 4만 평 정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주변에 이 양평동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공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4만 평을 질 거면
그래.
나중에 그거 만약에 미분양 나면 리스크 누가
또 안 되냐. 저 동네 다 공장터라 지금 다 아파트 지었는데도 다 저 규제 받아서 지산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지산 많은 데다가 또 지산을 지어야 되니까
네.
분양값도 높게 못 받고 아파트 지으면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뭐 한 짓이냐 이제 이런 생각하겠지 계산기도 들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공사들이 안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이제 딜레이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여튼 이런 규제 때문에 다른데보다는 안 지어도 다른데서 안 지어도 되는 그런 산업 시설, 공장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규제가 하나 있고요.
네.
이제 이해관계도 복잡하죠. 여기가 이제 큰 땅을 가진 사람.
네. 큰 공장.
네. 아주 영세. 여기 평균이 20평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영세한 땅을 가진 그 토지주.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여기 그 공장의 터를 빌려서 들어와 있는 세입자 공장들. 이런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사진에도 땡땡 정물 이런 거 누가 봐도 그렇게 뭐
예.
영세해 보이고 작아 보이긴 하던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또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주비 받고 나가면 되는데 네. 여기는 되게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왜 상가들 많은데 재개발 안 되잖아요. 네. 상가가 재개발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상가를 어디로 뺄 것인지 그다음에 그 상가가 빠진 동안 영업 손실을 보상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공장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체 그러니까 생업이잖아요. 네. 이분들 대체 부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영업 이렇게 옮기는 기간에 영업 손실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옮기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도 좀 많이 사라지게 되고 오든 단골도 잃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어떻게 해 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갈등이죠. 그리고 물레동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공장 집적지인데 여기 구청에다 물어보니까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세입자래요. 세입자 같은 경우 또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공장을 했었으니까
예, 공장을 하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지금 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 이제 월세가 많이 올랐대요.
네.
2022년 뭐 1년 요때만 해도 이제 그 20평 뭐 예를 들면 기준으로 한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 150만 원 정도까지 올랐대요. 그러니까 50% 이상 올른 거잖아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50% 안 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집세가 50%까지 올랐나요?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또 그러시니 집값도 많이 오르고 서랍도 네. 많이 오르고
이게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재밌었나 보다. 지금 요거 먹혔나 보다. 네.
그 이분들이 이제 밀려나잖아요. 밀려나고 그 월세 많이 오른 이유 중에 여기 또 이 공장이 밀려나고 빈 공장이 생기면 거기 막 카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
그러니까 네, 그렇죠.
들어오시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세입자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장도 뭐 예를 들면 10년 정도까지는 계약갱신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이제 계셨던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상으로는 이제 계약갱신에 대한 어떤
권리는 없어요.
네, 보호 장치는 없는 거죠.
아 너무 오래했다.
네. 하여튼 한 자리에서 10년을 하면 네. 권리는 없,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이제 나가세요 하면 나가는 거니까.
네, 나가세요 하면 나가는 건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생업터가 거긴데 그렇게 쉽게
아무리 법적 권리가 없다 한들 네. 그렇게 나가라고 하면 어쩌냐.
그게 나가기가 쉽지 않고 아마 현실적으로 명도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버티면
그,
버티면
그렇죠. 청계천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수만 목격했던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뭐 그 이제 영세 공장주들이 밀려난 데 들어온 가게들은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10년간.
예. 그러니까 이제 옮기는 게 쉽지 않겠죠.
그분들은 그분들이건 어떤 분들이건 다 합의금 드리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냥 주택 세입자면 대충 이사 비용 더하기 위로금 정도면 되지만 이분들은 네. 네. 영업 손실부터 시작해서 뭐 대체 부지 마련할 돈 하니까 합의금이 뭐 가늠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정책적으로 좀 오락가락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이제 정비 사업이 진도가 잘 안 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왜 뭐 더 뭐 다른 이유는 있겠지만 들어봐야.
근데
뭐.
잘 된 사례는 없습니까? 뭐 잘 된 뭐, 사례도 있다고.
그래. 잘 된 사례라기보다는 그 근데 이게 이제 2000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시장마다 네. 2024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네. 여기 이제 중공업 지역을 좀 개발하겠다고 좀 규제를 좀 파격적으로 완화를 해요.
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전에는 이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250%까지밖에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아파트들은 한 200% 언저리에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용적률이.
네. 그 말은 이제 그 당시에는. 야, 니네 웬만하면 이제 주거 지역으로 하긴 했는데 높이 올리지 마. 그다음에
1층짜리 공장 살던 있던 곳이야.
네, 재건축은 하지 마. 라는 이제 어떤 의도였겠죠.
네.
거의 이제 250%를 유지한다는 건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도 200% 정도는 되니까.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이거를 뭐 기준 허용 용적률도 조금씩 올려주고 상한 용적률을 400%까지 이제 올려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0짜리 용적률 200짜리 아파트들도 그러니까 재건축이 가능한 거죠. 아주 그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혜를 입은 데가 여기 뭐 양평동 신동아 아파트라고 여기가 그 전에 뭐는 이제 진도가 안 나가다가 400%로 이제 바뀐 다음에 한 세대당 1억 원 정도의 그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가 발생됐대요.
사업성이 개선됐군요.
네, 사업성이 네. 많이 개선되면서 지금 이제 정비 계획안이 통과가 됐고 2029년 이제 착공에 돌입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아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약간 또 주로 설명했던 그거는 아니네요.
아 고기 재개발하고는 네. 조금 다르고
네, 결이 좀 다르네요.
여기는 이제 이미 주택 지구로 지정된
약간 변모된.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규제 완화 이후에 중공업 지역 내 정비 사업이 좀 탄력을 받고 있다는데
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 뭐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서 한 32곳 정도가 되고요.
네.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주택의 물량이 한 2만 7천 세대 정도 된다고 해요.
네, 2만 7천 세대 감이 탁 오진 않는데
2만 7천 세대면 뭐 둔촌 주공으로 치면
두 개 반
정도.
그러면 작지 않네요.
예, 근데 물론 이게 다 이제 순증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기존에 있던 걸 멸실하고 이제 재건축을 하는 거니까 한 2, 3천 세대가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한 1만 5천 세대가 이제 순증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 지금은 공장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네.
옛날에 공장을 부수고 아파트 지었던 걸 부수고 또 아파트 짓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규제 완화한 다음에 조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
결이 약간 다르네요.
결이 생각해. 약간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건 여기는 이미 이제 주택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거니까.
공장을 따로 그러니까 그 지식산업센터를 따로 지을 필요는
지을 필요도 없고 네. 뭐 저 영업 뭐 저 대체 부지 만들어줄 필요도 없고
네. 그런 거는 그런 대로 가는데 오케이, 아까 오케이. 말씀드렸듯이 공장이라든지 여전히 여기 공장이라든지 주거 지역이 뒤섞여 있는 곳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는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 저렇게 되면 이제 사업성은 좋아지고
네.
용적률을 높여주면 높여주는 만큼 뭐 임대주택 더 지어서 나라에 상납해라 하는 그런 제도도 여기서도 여전히 작동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250% 잠깐 이거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기준 용적률까지는 그냥
권리
네, 지을 수 있는
권리
뭐 허용 용적률도 뭐 뭐 장수명 주택 뭐 에너지 뭐
절약 설계
하기만 하면 뭐
해주는 거니까
권리
큰 어려움은 없는데 250에서 400 가는 게 좀 어렵잖아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그 절반 정도는 일종의 보너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400%까지 다 꼼으로 주는 건 아니고 절반 정도는 임대 주택으로 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어요. 네. 조개 반 정도는 니네 거라고 생각해서 먹어라.
네.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래도 참
여기
않은
뭐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 400% 아니 그러면 왜 500은 안 주고 600은 안 주냐?
일단은 400만 줘 보고.
근데 이제 법적으로 도시계 저기 국토계획법상 그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 최대 한도가 400%인데
예.
기존에는 서울시가 조례로 한 250%로 낮춰놨던
눌러놨던 거군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이제 올릴 수 있는 룸이 400% 끝까지 해준 거죠.
그러니까 원래 400까지 할 수 있는 거를
네.
강제로 눌러놓고
조례로 눌러놓고,
네. 눌러놓고 네. 허가 도장 찍어줄 테니 니네 뭐 내놓을 거야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트럼프 방식인데 그게 잘 하던 거 안 돼 이렇게 막아놓고 네. 어떻게 열어줘 그럼 뭐 내놔 이거 하는 게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아예 열어주지도 않았죠. 250%를.
그 표현하자면 원래 뭐 행정은 그런 거니까. 네. 뭐 그건 뭐.
뭐 그런데 지금 이제 요거로 바뀌면서 좀 많이 올라갔다는 올라가면서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물꼬를 트고 있다. 하지만 정비 사업을 해야 그러니까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한다거나 이제 산업용
예, 지산을 그,
지산을 넣어야 된다는
넣어야
되는 곳들은 상당히
잘 압박하고
쉽지가 않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그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도심의 저이용 부지를 활용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공업 지역의 도심 유휴부지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저는 이게 대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감은 안 오는데
저걸 어떻게 적극 활용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근데 이때까지 취재해서 이때까지 한번 다 점검해봤는데
네. 잘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좀 해봤더니 그때 국토부에서 한 토론회에서
네.
뭐 국토연구원에 나왔던 한 본부장님이 중공업 지역에 이제 용도 전환을 하자 아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있어서
지산도 지어야 되고 뭐 공장도 예. 일부 남겨야 되고 그런데 예. 아예 그냥
상업이나 뭐 이런 걸
포기하자 공업 공장은 무슨 21세기 서울에 무슨 공장이야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정부에서 지금 돈 많이 버니까 돈 많이 세수가 확보됐으니까 그 돈으로 나오는 땅을 좀 쟁여놓고 필요하면 그걸로 그렇게 쟁여놓은 땅으로 개발 사업 하자. 뭐 이런 것도 하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땅을 쟁여놔요?
빈 땅이 있으면 그걸 이제 사두자는 거죠.
아, 정부가요?
네. 뭐 LH가 동원되든 SH가 동원되든
안 사두면 뭐가 나쁜데 사두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면 이제 그 아무래도 좀 빨리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 소유주 합의 안 봐도 되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생긴 아파트는 또 정부가 팔아서 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아파트는 이제 주로 이제 공공이 개발하겠죠.
뭐 그렇게 쓰든 어떻게 하든
말아서 공공이 개발하면 주로 이제 그 공공 임대라든지
쓸 수 있으니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해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초과 이익을 그렇게 써라.
네, 뭐 네. 최근에는 뭐 저기 정책실장도 나와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뭐 몇백만 평의 중공업 지구가 있는데 여기다가 좀 주택 넣으면 좀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그걸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트러블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건 또 의견이 어디서 엇갈려요?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정부에서는 이제 아 구로구나 영등포 쪽에 중공업 용지 딱 많잖냐 거기를 규제를 좀 풀어서 사업을 좀 해보자 거기다 주택을 좀 넣어보자.
그러니까 서울시가
다만 짐작건데 그 민간 개발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공공이 좀 적극적으로 인발을 해서 뭐 공공 임대 주택이라든지 공공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공급해 보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러면 땅 사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나라 돈으로 진짜.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 그림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런 뉘앙스가 좀 강하고 오세훈 시장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적률 규제 풀어주고
민간이 알아서 하게 하면
민간이 사업성을 개선해서 네. 민간이 움직이면
민간이 이제 알아서 움직일 거다.
하여튼 아파트 올라가면 그만이지 굳이 공공이 올려야 아파트냐.
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약간 부닥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요걸 좀 시대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해외 사례들도 이제 서울시에서도 좀 많이 해놨던데
네.
우리 제일 좀 가까이 비슷한 게 이제 일본의 사례인 것 같더라고요. 일본 네. 여기 도쿄도에 기타쿠 카미야 1초매 정비구역이라는 이제 정비 사업인데 여기도 이제 저층 주거하고 공장이 혼재된 지역이었거든요.
예.
여기도 이제 공장이 있었던 데인데 이제 딴 데로 빠지고
네.
요런 지역을 이제 정비하는 거였는데
네.
주로 이제 여기서 일본 그 요런
방식은
일단은 여기 주거하고 산업을 좀 분리해 두고
네.
여기에 이제 뭐 필요한 이제 여기선 지역권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네. 개발을 했을 때 남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좀 이전해주고 거기서 좀
용적률을 재분배한다.
예, 그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재원을 통해서 뭐 공공주도의 임시 거처도 좀 마련하고 거기를 이제 임시 거처를 마련한 데에서 이제 옮기는 공장들이 잠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공공이 좀 개입해서. 주변 지역 재생을 좀 촉진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네.
스페인 같은 경우가 좀 재밌던데, 여기가 이제 바르셀로나 뭐 22 혁신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원래 방직 제조업을 하던 데인데,
네.
1960년대 여기 산업이 쇠퇴했다고 해요.
네.
이제 1992년에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 재생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는 땅을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이제 토지 주인이 갖고 있던 땅이 요만큼이면,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용적률을 올려주긴 하는데 네. 그 네 땅의 30%를 관에 내놔. 그러면 나머지 70% 용적률을 팍 올려줄게.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
그 지은 건물에 뭘 내놓는 게 아니에요?
땅을 내놓으라.
땅을 아예 내놓으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정부는 뭐 공공시설 용지를 쓴다거나 사회적 주택 용지를 쓴다거나 뭐 신규 녹지를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이제 70% 땅에 이제 용적률이 올라갔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거기다 뭐 건물을 짓고 필요한 시설들을 올리고 뭐
우리랑 똑같네요.
뭐 비슷하죠.
똑같은데 우리는 5대5로 가져가고 그래도 여기는 7을 민간한테 주고 3만 가져가는 구조네요.
네.
우리도 용적률 올려주고 반은 임대 아파트로 받아가는데 임대 아파트라고 하는 게 토지 지분이 있는 거니까
네.
땅 가져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저기는 땅만 갖고 가서 건축물은 정부에서 하지만 우리는 땅도 결국 갖고 가면서 짓는 것도 민간한테 지으라고 해서 가져가니까
네.
사실은 반 더 가져가는 거죠.
근데 여기 제가 좀 여기서 좀 주목했던 거는 얘네들은 이제 2004년에 계획을 짜고 아, 2000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에 착공을 했는데 당시의 계획이 20년인가 20몇 년 동안 이 지역을 재생하는 계획을 짰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롱텀으로 보고 그걸 이제 빨리 서두르지 않고 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의견을 조율하고 이제 맞춰가는 그런 과정들이 꽤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래 걸린다. 해보고 나니 오래 걸리더라.
그러니까 그 공장이 밀집된 주거와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도시 재생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길게 걸린다.
길게 걸린다.
그럼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복잡하니.
네. 네.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제 보면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정부안처럼 뭐 공공주도로 하든 서울시처럼 민간주도로 하건 그게 중요한 거, 그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는데 이런 데는 개발을 하게 되면 1, 2년 걸리는 문제가 아니고 되게 길게 걸리는 좀 롱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일단은 내가 우리 때 뭐 개발을 하자고 뭐 얘기는 하는데 그게 실제로 될까?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이번에도 뭐 정부에서 이 그 중공업 지역에 대한 어떤 플랜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네.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양평 신동화 거기에 그나마 규제를 많이 풀어줘서 빨리 된다는 그 아파트가 2029년에 착공해서 2032년, 33년에 들어가서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도?
네. 이미 시작했죠.
아, 재건축에 대한 네. 프로세스가?
상당히 많이 나간 거죠. 정비계획까지 이제 수립됐으니까.
그런데도 네. 정상적으로 밟고 서두르는데도 그 정도 걸린다는 거죠. 합의도 봐야 되고, 그렇죠. 이주도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시작되는 초기 단계의 그 정비 사업인데다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자는 다양하고 산업 시설이라는 규제까지 엎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를 누가 주도하건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올리건 뭐 비아파트를 올리건 그게 제가 보기에는 뭐 5년 안에 5년?
5년이 뭐예요? 네. 최소한 10년인데 네. 아닙니다. 또 내가 말하면 안 되지.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집값을 잡고 공급을 좀 해보자라고 하니까 네. 정부 관계자가 하는 말이 재건축 재개발은 이거 3, 4년 안에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집값 잡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지. 재건축 재개발은 3, 4년 안에 성과가 안 나오죠. 3, 4년 해봐야 뭐 2주 시작도 못하죠. 당연히 그렇죠. 허가받고 디자인하고 뭐 합의도 보고 하면. 누가 3, 4년 안에 거기에 새 아파트 지어내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10년 후에 아파트가 착공되는 거지만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 안 하면 5년 후에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또 10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3, 4년 안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성과를 내서 다음 대선 때 표로 연결되는 그런 정책이 아닌 거는 다 치워! 라고 하고 있다 뜻이에요, 다.
그런 의미에서도 중공업 지역을 그러니,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좀 궁금하긴
그러니 뭐가
하더라고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세금제도 바꿔가지고 하여튼 수요를 억제해! 라고 하는 것만 매번 나오지, 매번. 다음 선거 때까지 효과 나는 게 공급이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공급은 매번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서울에 살만한 집은 없고 세금 제도는 자꾸 강화되고 이상해지고 그게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게 맘먹고 지으면 지금 착공하면 결국은 다음 대통령이나 다음 시장이 성과를 보는 거긴 하지만 네. 아, 릴레이라는 게 그런 거지. 내가 결승선을 꼭 통과하지 않으면 난 출발도 안 할 거야라고 하면 그게 그러려면 따로 나라 세워서 살든가 해야지 그게 뭐 되겠어요.
그런 의미라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진짜 이건 국민들이 그런 네. 포인트에 분노를 해야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여기도 뭐 그런 얘기들은 좀 나오더라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센터들 공실 있는 것들 많으니까 그거를 좀 주거용으로 돌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 비아파트 공급의 양을 좀 늘리는 그런 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 게 정상적인 루트로 여기를 개발했을 때 정말 그 새로운 주택이 나오는 게 뭐 정말 빠르면 10년일 텐데 오늘 이걸 어떻게 개발한다는 건지 그 사실은 그림은 좀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공업 지역도 뭐 그런 식의 어떤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좀 불안감은 들어요.
불안감 불안감이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정부가 들어서든 오른쪽 정부가 들어서든 네. 모든 부처의 정책이 그 정부가 바뀌면 다 새롭게 바뀌는 건 인물이 우리 많이 경험해 봤고 4년짜리 정책보다 더 긴 정책은 없어요. 10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도 있고 20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정부가 네. 추진하다 보면 네. 그런 것도 이 안에 성과를 어떻게 낼 건지에 대해서만 일단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타임라인 만들어라. 답답한데 네. 근데 또 어느 정부든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다음 정부 때 성과 나오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싶겠어요? 그런 거 해야지. 그런 거 하라고 릴레이고 그런 거 하라고 임기제 대통령이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정책 실명제 같은 걸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들은 얘기다.
물론 뭐 4년짜리가 아닌 사업도 약간 그게 약간 좀 성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정책 실명제 같은 게 어느 정부 어느 기구에서 좀 주도적으로 한 건데 이렇게 잘 됐다 그런 게 좀 남으면 조금 낫죠.
아, 이게 지금 성과를 거뒀지만 예. 이거는 사실은 옛날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한 거야라고 예. 동상을 하나씩 세워주자. 뭐 그런
동상이라면 조금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처럼 조금 뭐 근데 뭔가 이제 이렇게 남으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역사에 남고 싶은 게 아니라 예. 4년 후 5년 후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4년 후 5년 후 선거 때 결과물이 있기를 바라는 거지. 예. 20년 후에 결과물 나와서 내가 했다고 거기다 명판 박아줘가 아니죠. 물론 선거라고 하는 게 또 이기려고 노력하다 보면 열심히도 하게 되고 그런 장점도 있으나 네. 가끔씩 이거 왜 하지? 이렇게 하지? 라고 보면 다 그냥 긴 계획 갖고 가면 뭐야 임기 안에 안 끝나잖아. 이걸 계획이라고 갖고 왔어요?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는 뭐 생각도 안 하고 남은 임기 안에 결과물 나올 수 있는 네. 프로젝트로만 하여튼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서울시나 어디나 유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라고 리스트는 발표하고 흐지부지하다가 또 다음에 집값 올라가면 또 리스트 발표하고 흐지부지하고 또 리스트 발표하고 하는 이유가 네. 리스트 발표했지만 이거는 왜 안 짓고 있어요라고 물으면 지금 시작해도 어차피 이번 정부 안에 안 지어지는 거를 이번 정부가 왜 짓기 시작하겠습니까라는 것 때문에 계속 안 지어지는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뭐
이 중공업 지역의 주거 공급 계획은 그렇게 안 하고 긴 호흡을 갖고 하실 겁니다 아마. 네. 그러기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태생적으로도 길 수밖에 없는
네. 거니까.
없는 거다 이거는 지금 포기를 해야 된다.
스타트는 지금 시켜서 진도 나가게 하고.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어야 또 다음 정부가 파란 당이 되든 빨간 당이 되든 이어받아서 또 집이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당장 집값 잡아서 선거 때 이겨야 되니까 당장 집값 잡는 방법만 가져와 라고 하니 뭘 갖고 오겠어요. 당장 지을 수 있는 빌라 아니면 당장 만들 수 있는 세법이지. 그러니 이게 뭐 심호 아니야 모든 나라가 그래. 괜찮아 다 그런 거지.
뭐 좀 네가 정리를 해주시면 중공업 지역 개발은 조금 특성이 있다. 네, 이렇게 특성이 안 된 있다. 이유들이 있고 네.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규제가 조금 빡빡하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원래 공장을 지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산업시설을 넣어야 되는 규제가 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빡빡하다. 그런데다가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서 원래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빨리 뭐 3-4년 안에 비아파트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계획보다는 네.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갖고 호흡을 좀 길게 가는 접근법이 필요한데 그렇게 잘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빨리 결정해야 될 건 네. 저거를 그래도 공장지대의 성격을 남겨두려고 노력할 거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아파트는 잘 안 지어진다.
그렇습니다.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뭐 아파트가 안 지어질지언정 지으려면 짓고 말려 말고 여기는 공업적으로 남겨놔야 서울의 경제 엔진이 돼라는 쪽인 건지 네. 아니면 그것보다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게 더 우선순위니까 공장이야 있으면 좋지만 뭐 미안하지만 이건 안 돼 라고 빨리 포기하고 아파트가 잘 지어지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중앙정부랑 서울시랑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는 집 지읍시다라는 네, 쪽이고
예.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도시 이제 일자리라든지 그 어떤 세수 뭐 이런 걸 다 고려하면 공장
지대를 남겨놔야 된다.
된다.
지으려고 했으면 벌써 플러스 규제 서울시가 스스로 알아서 플러스 규제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규제 지금 서울시에도 주택 공급이 급하다는 거 알지만 정말 남겨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놨다는 게 이제 서울시 입장이긴 한데
지식산업센터는 최소한 지어주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긴 그런데 이제 저기 그러니까 지산만 많아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또
거기 사실은 공장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서울시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재산도 안 맞을 거고요.
네. 아파트
그러면 공장. 그러면 서울시가 네. 어차피 저거 용적률 400으로 해주면 그 올라간 용적률의 반은 서울시가 가져가잖아요.
네.
이번 조기에서는 서울시가 땅으로 가져가서
네.
거기에 서울시가 지산을 지으면 되겠네. 임대 아파트로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네.
뭐 그러면 지산을 갖고 가든 거기다 임대 아파트를 짓든 지산을 짓든 그건 서울시가 알아서 판단하면 될 일인데 그러면 그러면
서울시가 나중에 지으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반도체 초과 이익 저 뺏어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그 다. 아니 그리고 아니 예산 좀 들어야지 언제까지 민간 돈으로 다 모든 걸 말아먹으려고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지. 그거 다 계산하니까 다 수지타산이 안 맞고
사업성이
안 나오죠. 네.
그러면 더뎌지고.
물론 이제 그게 뭐 서울시가 그 뭐 호화 청사 지으려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인마이 포켓 하려고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라는 네. 거죠. 실제로 하려고 하면 저 공장들이 합의 보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네.
파격적으로 뭘 주든가 아니면 뭐 옛날 방식으로 그냥 다 몰아내야 되는데 점점 안 되겠죠.
파격적으로 주려고 했으면 이미 파격적으로 주고 여기 공장 다
아 그렇죠. 근데 파격 결국 돈으로 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원가 들어가는 거가 다 분양가에 반영되고 뭐 이러면 다 안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쉽지 않죠.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간다. 원래 네. 공장들이 많아서 그러니 뭐 더욱더 말만 하고 안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잘 정리가 됐는데 답답은 그죠?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준공업 지역 아파트 왜 못 짓나?
네.
맞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분야의 권위자들. 언더스탠딩 전문가 네트워크.
어느 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잘하는 걸 해야 된다.
가장 깊은 통찰을 당신의 현장으로 연결합니다.
트리키에가 네. 제가 많이 쓰는 편이에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말이 통했을 거예요.
검증된 전문가, 완벽한 매칭. 강연과 교육이 필요한 모든 순간. 강연 교육 문의는 언더스탠딩으로.